출애굽기 121번 메시지. 제사장의 의보 여섯 번째. 나는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해방하신 말씀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풍성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에 관한 항목들 가운데 어떤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영어로도 나의 모국어로도 나는 내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본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체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함에 관하여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가치에 관해서까지도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충분한 세부 항목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세부 항목들 가운데 많은 것이 구약에서 예표로 발견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귀함과 하나님의 눈에 성도들의 귀함에 관한 몇 가지 놀라운 세부 항목들을 지적하려 합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을 신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묘사에서 발견됩니다. 에봇의 재료들과 색깔들. 제사장의 의복의 주요 부분은 속옷, 거의 땅까지 닿는 긴 속옷이었습니다. 이 속옷 위에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었으며 겉옷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에봇이 무슨 재료들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무슨 색깔인가를 압니다.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은 금과 배실이었습니다. 금은 광물이며 배실은 식물의 생명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은 재료들 아닌 색깔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배실 또한 색깔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은 황금빛이고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다섯 가지 색을 포함합니다. 나는 수천 년의 인간 역사 가운데 금실과 배실이 함께 짜여져 이루어진 섬유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금과 배실이 함께 짜여진 직물로 만든 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료에 관한 한 에봇은 틀림없이 색다른 의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의복들은 데크론, 목면, 모직과 폴리에스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배실과 금으로 만들어진 옷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오늘 누군가가 금색,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을 포함하여 금과 배실로 만든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옷을 본 적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 대한 묘사입니다. 에봇은 배실과 금실로 만들어졌으며 황금색, 순백색, 청색, 자색, 홍색의 다섯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봇에는 흑색이나 회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까닭에 에봇은 외관상 엄청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슨 색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금색입니까? 청색입니까? 자색입니까? 홍색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색의 혼합이었으므로 그 색깔을 한마디로 묘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에봇을 주의 깊게 보면 누구든지 다섯 가지 다른 색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의복의 색 전체를 묘사할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 우리는 주 예수님이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신약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에봇에 있는 금으로 예표되며 그분의 인성은 배실로 예표됩니다. 에봇에 있는 금과 배실은 함께 연결되거나 함께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함께 짜여졌습니다. 에봇 안에서 금과 배실이 이렇게 함께 짜여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죄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함께 연합되어 온전히 신성하지도 않고 온전히 인간적이지도 않은 제3의 본성을 산출함을 가르친다고 하여 지금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그러한 제3의 본성을 산출한다고 결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실과 배실은 금도 아니고 배실도 아닌 제3의 본성을 산출하기 위해 함께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금이나 배실이나 에봇을 만들 때 사용된 그 특유의 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금은 광물인 금으로 남았으며 배실은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인 배실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두 재료의 본성은 함께 짜여지고 섞여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제3의 본성을 산출하기 위해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나 인성이나 그 고유의 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의 육신이 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을 때 금과 배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짜여졌고 조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관한 학파들. 1세기의 바울과 요한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학문을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듯이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리스도가 두 가지 본성,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을 소유함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하여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논쟁 가운데 많은 것이 이러한 항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우리 책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일곱 가지 다른 학파들의 사상을 제시합니다. 이들 일곱 가지 학파 가운데 여섯은 이단적이고 하나는 성경적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단적인 여섯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신성만을 소유하실 뿐 인성은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인 도세티스트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인성만을 소유하고 신성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에비오니트 이단,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분은 단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말한 아리안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한 아폴리네리언의 불합리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고 주장한 네스토리안의 거짓 교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과 동존재를 부인하고 이들 두 본성이 하나 안으로 융합되었음을 주장하는 유티키안의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합당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하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적인 여섯 학파를 부인하고 성경적인 학파를 따릅니다. 하나님, 사람.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심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까닭에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이심을 가르친다 하여 참소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많은 교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이심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글에 삽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무디 출판사에서 펴낸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이라는 저서에서 룻 박슨 여사는 그러한 중부자는 양 부분에서 인정되고 신뢰하는 분,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모두에 참여하는 분이어야 한다. 참된 중부자는 하나님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의 구주는 하나님 사람이어야 한다. 중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람이시다. 그분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책의 112쪽에서 룻 박슨 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와 더불어 새로운 연합을 이루셨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디 출판사가 펴낸 라일리 주석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에서 내내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 안에서 죄 있는 인성에 그분 자신을 연결시키셨으므로 독특하셨다. 하나님 사람은 신성의 모든 속성과 인성의 공통된 속성들을 소유하셨으며 그분의 부활하신 몸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 사람만이 합당한 구주이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하나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짜여짐.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이심을 계시하지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함께 짜여졌음을 말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짜여짐은 에봇의 예표를 통해 묘사됩니다. 금과 배실 재료들은 함께 쌓여 있거나 함께 연결되어 있었거나 단순히 결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조각이 배실에 쌓여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에 더해졌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떠했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합쳐지는 방법에 관한 당신의 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어쨌든 함께 연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심을 강하게 믿지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합쳐지는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 두 본성은 그분 안에 나란히 있었습니까?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 위에 위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본성이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혹은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이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포함하였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합하여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해지거나 연결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짜여짐에 의한 것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이 과정을 거쳤듯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금은 순수해지기 위해 정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얇은 판들로 두들겨지고 실로 잘려져 함께 꼬여졌으며 배실과 함께 짜여졌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심으로 사람이 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처녀의 태 속에 잉태되셨습니다. 아홉 달 동안 그분은 그 처녀의 태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베들레헴의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그분의 탄생을 들었을 때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요셉은 어린 아기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감히 유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릴리로 알려진 북쪽 멸시받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가족 속에서 양육되셨습니다. 고대의 요셉과 같은 목수는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습니다. 땅에서 물에 쓴 세월 내내 주님은 인생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모든 고난들과 함께한 그분의 과정이 배슬과 함께 짜여진 시리든 금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성을 지닌 분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 없이 어떻게 그분이 사람과 하나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이 과정을 체험하시지 않았다면 에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직물은 산출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약에 분명히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귀함에 관한 한 방면을 봅니다. 에봇에 관한 이 묘사를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떻게 그분의 신성 안으로 역사되었는가를 봅니다. 이건 역시 과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배슬은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꼰실이 될 수 있기 전에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은 가늘게 꼰 배슬을 말합니다. 이것은 함께 감긴 실로 구성된 마실입니다. 배슬이 꼬아질 때 짜여질 실을 이룹니다. 배슬이 꼬아질 실이 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실, 금실과 꼰 배실이 에봇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짜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함께 짜여졌는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된 뛰어난 직물의 묘사를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에봇의 금슬과 배슬로 묘사됩니다. 당신의 신성은 과정을 거치셨으며 당신의 인성은 여러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신성과 인성은 모두 한 직물 안으로 함께 짜여졌습니다. 주 예수님, 이것은 당신의 인격을 묘사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이하신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직적인 신학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조화되어 함께 짜여졌음을 가르치는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 말해도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나의 깨달음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신가에 관하여 구약의 예표들로부터 나온 묘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에 관한 이 그림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묘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신약의 분명한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세부 항목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함과 왕다움과 구속. 어떻게 금슬과 배실이 고난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짜여지는가를 보았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에봇의 색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색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함을 상징합니다. 대조적으로 갈색은 흙이나 먼지 같은 것에 속한 색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갈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청색이며 하늘에 속합니다.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서 주 예수님은 왕다우셨습니다. 심지어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로서도 그분은 왕같이 처신하셨습니다. 그분이 12살 때 그분의 부모에게 말씀하신 방식에 관한 내용을 읽는다면 당신은 그분이 왕과 같은 태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12살의 작은 소년으로서도 그분은 왕답게 행동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통독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이 왕이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권을 가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확실히 하늘에 속하거나 왕답지 않습니다. 청색을 표현하는 대신 우리는 먼지에 새긴 갈색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왕처럼 처신하는 대신 우리는 매우 낮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질을 낼 때 우리는 전갈드릴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왕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몰아내실 때 왕과 같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을 때에도 그분은 왕에 속한 어떠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실 때에도 주님의 왕권이 표현되었습니다. 홍색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땅에서의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 주 예수님은 구속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무리에 관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하셨을 때 구속에 새긴 홍색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가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함축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여인을 고치셨을 때 구속의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여인이 형제자매 사탄에게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과 함께 우리는 금색과 순백색을 봅니다. 금색은 하나님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께서 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금색은 그분으로부터 빛을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노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신성의 금색을 나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인성의 표현을 상징하는 순수한 배실도 역시 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모두 땅에서의 주 예수님의 일생 안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속함과 왕다움과 구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빛남과 순수한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색깔을 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을 소중히 여김. 당신은 에봇의 묘사된 방식으로 주 예수님을 묘사하는 신약의 장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묘사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까닭에 신약에는 그러한 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림으로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말로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코나 귀를 묘사하기 위해 첫마디 말을 사용해도 여전히 당신의 묘사는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림은 천마디 말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리스도 가는 그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묘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그 결과 주님에 관한 그들의 소중히 여김은 충분히 높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깊이 상고함으로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김으로 그분에게 새로운 경배를 드렸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저는 이 그림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 출애굽기 28장에서 저는 당신을 봅니다. 주님, 당신 자신에 관한 이 그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금과 뱃슬로 짜여진 에봇입니다. 당신의 신성과 인성은 당신의 한 인격 안에서 함께하지만 신성과 인성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름받으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기이한 인격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색을 지닌 에봇에 관한 놀라운 그림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지개의 색들은 이러한 색들은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색들입니다. 어떤 색이 에봇의 다사색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색들은 주님의 인격의 표현을 상징하는 직물 안에 있는 까닭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색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림을 나의 천년적인 명철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에는 이 우주 가운데 금색, 순백색, 청색, 자색, 홍색의 다섯 가지 색을 포함한 금슬과 배슬로 짜여진 직물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 예수께서 입고 계신 에봇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 인성, 하늘의 속함, 왕다움, 구속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아름다운 색과 금슬과 배슬로 만들어진 의복을 여전히 입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